생존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인터넷과 방송, 신문에 나타난 기사들을 보다가 제 눈에 고정된 세월호에 관련된 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가 무엇인가? 바로 세월호를 소유한 해운회사의 회장과 그 가족들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 밝혀진 자산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그 기자와 검찰의 어떤 지금까지 밝혀진 통계로는 약 회장 개인의 자산이 2천억에서 3천억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수백만 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는 미국의 뉴욕을 비롯하여서 대도시 전역에 가족 명의로 수백억 대에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검찰이 지금 밝혔습니다. 내가 수천억의 자산을 쌓았다는 것, 그 이면에는 반드시 내가 고용하는 자들에게 공정이 마땅히 돌아가야 할 임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우리들 봐야 합니다. 필요 이상의 엄청난 물질이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남의 것을 도적질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물질을 쌓기 시작할 때 마땅히 해야 할 선박의 안전검사를 무시해야 했고 내가 나를 위하여 재물을 쌓기 시작했을 때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안전과 교육과 그들의 복지와 임금은 착취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물질을 쌓기 위해서는 마땅히 정비가 필요한 노후된 선박을 무리해서라도 출항시켜야 했고 내가 나와 내 가족을 위해 물질을 쌓기 시작할 때 정량을 초과해서라도 사람들을 싣고 무리하게 선박을 실어서 바다 한가운데로 몰고 나가 심지어 수많은 아이들을 죽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돈을 쌓는 것이 대량 학살로 이어지는 참혹한 죄악이라는 것을 저희가 지난 11일간 누차 방송과 인터넷과 신문 기사들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하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들었던 2000년 전 유대 백성들이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가장 천대받고 가장 멸시받고 가장 조롱받고 가장 경홀히 여김을 받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현찰을 은행에다 저축하지 말어라. 너희를 위하여 또 너희의 노후를 위하여 너희의 휴가와 바캉스 따위를 위해서 또 너희들의 자식들의 사교육을 위해서 너희 자녀들이 대학 진학하는 것과 결혼 따위를 위해서 돈을 저축하는 어리석은 짓들을 하지 말거라. 왜 주님께서 대부분의 사람이 들으면 조롱하고 멸시할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19절 말씀을 저희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땅에 쌓은 보물들은 반드시 좀과 동록의 피해를 받게 된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필요 이상으로 거둬들인 하나님 나라의 만나와 메추라기 이것들 불과 하루 만에 음식, 냄새, 쓰레기 나는 악취가 된 것을 저희들 출애굽기 광야의 백성들의 기록을 통해서 잘 보았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내게 먹고 마시고 입고 써야 할 필요 이상의 그 물질을 쌓기 시작할 때 이미 부패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보물을 쌓기 시작할 때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직간접적으로 도적질하고 뺏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항변하실 겁니다. 내가 정당에서 돈을 번 것인데 내가 쓸 거 안 쓸 거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입고 다른 사람들 백화점 가서 쇼핑할 거 안 하면서 내가 받은 월급을 저축한 것인데 내가 도둑질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내게 이렇게 주님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당신의 말씀은 내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항변하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게 분명합니다. 세리들도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그러면 죄인들과 세리들과 세상 사람들과 주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자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너희들의 항변, 과연 무엇이 세상 사람들과 죄인들과 세리들과 다른 것이 있겠느냐? 19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우리가 쌓는 보물이 부패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두 번째로 쌓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의 한 부자의 비유를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드시면서 곡간을 넓혀서 그곳에 곡식을 즐겁게 쌓던 부자가 다 채우고 난 뒤에 어찌할꼬 아, 곡간을 늘려야겠구나. 그러면 더 많은 곡식을 쌓을 수 있겠구나.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들 저희 뇌리에 새겨져 있습니다. 어리석은 영혼아, 오늘 이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은 이 땅에 많은 도적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한 이 솔로몬이 자기가 본즉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전혀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다. 열심히 이 땅의 보물을 쌓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잠든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보물을 다 가져갈 것이고 쓸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 보시면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다가 저는 아, 여기서 도적이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자신을 여러 번 도적처럼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도적처럼 도둑처럼 그렇게 임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재물들을 은행에 쌓아놓고 자신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수많은 노후와 그들이 누리게 될 수많은 베이케이션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에 쌓아놓은 보물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여서 날려버리실 것입니다. 갑자기 암이 들 것이고 갑자기 탕진할 것이고 수많은 풍파와 수많은 재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도적처럼 임하여서 그것을 불어버리실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반석교회가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사역하고 있던 곳에서 말씀을 증거해 봤을 때 가장 많은 비판과 조롱과 멸시와 박해를 받은 말씀, 이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19절 말씀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쌓는다, lay up, store up, 이게 과연 얼마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전도사님, 아니 당신은 은행에 얼마가 있길래? 이렇게까지도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거라. 쌓아두었다. 얼마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가장 성경적인 답변은 이렇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블럭을 갖고 노는데요. 블럭이 하나 있습니다. 이 블럭 쌓은 겁니까? 안 쌓은 겁니까?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물어봤더니 안 쌓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2천억, 3천억을 쌓을 수도 있지만 바로 위에 다른 하나의 블럭을 올려놓은 것도 쌓은 겁니다. 세 개 올린 것도 쌓은 겁니다. 2천억, 3천억이 아니더라도 내게 필요한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지족할 수 있는 그것을 넘은 두 번째 블럭은 이미 쌓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얼마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양심 그리고 성경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은 우리 주님의 뜻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땅의 보물을 너희들을 위해서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쌓지 말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쌓아라. 열심히 쌓거라. 그러나 장소가 문제란다.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해서 땅에 쌓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지 않겠느냐? 하늘에 물질을, 보화를 쌓는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복음 12장 33절은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똑같은 보는 말씀을 이렇게 쉽게 저희들이 못 알아먹을까봐 쉽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possession, 소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들, 그것이 집이든 증권이든 예금이든 자동차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이 하늘에 너희들의 영원한 보화를 쌓는 것이다. 줘라, 이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한 집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는 한국과 미국에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도 얼만큼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하셔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고백입니까? 남의 것을 지금 도둑질해서 집이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난 지금 두 개를 갖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고백입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들을 두 개, 세 개, 2천억, 3천억을 넘게 모았다는 거, 이거 난 도둑놈인데 엄청나게 많은 것을 지금 훔쳤습니다 라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자랑하는 것. 우리 교회에 이런 도둑놈들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은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전혀 경청하지 않고 이 땅에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쌓을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수천 번, 수백 번 얘기해도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개의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21절에서 분명히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21절 말씀을 보시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네가 돈을 쓰고 네가 그 돈을 모아놓고 있고 네가 그 돈과 보물을 모아놓는 모든 것에 너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내가 살고 있는 신념과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단다. 자, 우리의 관심은 땅에 있습니다. 하늘에 속해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애시당초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모든 관심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보물을 반드시 쌓아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절대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거할까? 무엇을 탈까? 자녀를 낳고 기르는 모든 교육을 시키는 과정들도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관심 역시 땅에 있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땅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야 됩니다. 땅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과 집과 현찰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지 보지 못하고 확실치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그곳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고 죄와 사망이 없는 곳에서 주님과 왕노릇 할 거라는 기대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에서 보물을 많이 쌓아야 합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돈에 대한 얘기를 하시던 주님께서는 갑자기 저희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돈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눈이 온몸의 등불이 아니더냐라고 눈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시던 주님이 갑자기 눈과 빛에 대한 얘기를 하시기에 저희들이 간혹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라고 혼동될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시각 장애인이셨습니다. 20년 넘게 시각 장애인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분을 보면 늘 이마에 혹이 나 있고 또 얼굴에 상처들이 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러세요? 라고 물으시면 오랜 시간 익숙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어디에 부딪히고 어디에 엎어지고 어디에 치여서 늘 피와 멍과 상처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지가 멀쩡한데 단 하나 보지 못한다라는 시각장애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간이 멀쩡하고 심장이 멀쩡하고 사지, 팔다리 다 멀쩡하고 피부 좋고 모든 것들이 좋아도 만약 눈이 볼 수 없다면 장님이라면 너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온몸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너가 교회를 다니고 장로가 됐고 목사가 됐고 전도사가 됐고 신학교를 다니고 수도 없이 많은 주의 일들을 하지만 만약 내 마음속에 물질이 있고 만약 내 마음속에 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쌓기 시작한다면 너는 장님이 아니더냐? 너의 건강한 사지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넌 어두운 자다. 지옥의 자식이 아니더냐? 지금 그거를 주님이 쉽게 누구나 알 수 있는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라. 돈을 사랑하고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영혼이 어두워지고 병들어지고 심지어는 주님을 팔아먹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 기가 막힌 남편입니다. 돈도 잘 벌어오고 성격도 좋고 집안일도 거들고 늘 아내 생일 챙기고 기념일들을 챙기고 자녀들을 잘 돌봐주고 깨끗하고 청소와 모든 것들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기가 막힌 남편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알게 되었는데 이 남편이 오랜 기간 동안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여러분, 이 남편과 살겠습니까? 아니면 좀 지저분하고 자기를 좀 도와주지도 않고 생일도 가끔 까먹고 게으르고 그래도 평생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바람피지 않는 남편과 살겠습니까? 바람폈다. 더 이상의 좋은 남편으로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더라. 너희들이 돈을 사랑한다는 그것, 우리 영혼에 이러한 일만 악의 뿌리이자 우리 영혼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독버섯이라는 것을 주님이 눈과 빛의 비유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자 목사, 부자 전도사, 부자 장로, 부자 권사, 부자 신학교, 부자 교수, 부자 교회에서 너무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24절 말씀,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주인을 너희들은 섬기지 못한다. 여기서 두 주인이란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듯이 한 분은 주님이고 한 분은 돈이구나. 여러분, 돈이 이 정도입니다. 돈이 예수님과 유일하게 겨룰 수 있는 최고의 우상이다 라고 주님이 소개하고 계십니다. 돈은 우리를 다스릴 수도 있고 우리의 왕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이나 전이나 지금이나 섬기는 주인이더라.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잠언의 말씀 저희들 생각하면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물질을 미워하는 것이다. 미워하는 것이다.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신학교 교수들이 물질을 선용하고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정복하라는 고귀한 설교들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은 중립적인 것이다. 맞습니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립적인 것이 결코 우리들에게 와서 단 한 번도 중립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2000년간 부인할 수 없는 게 또한 사실입니다. 돈이 없어 슬프고 돈에 목이 마르고 돈 한번 펑펑 써보는 게 한이 되었고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돈이 생기면 은행에 돈만 넣어두고 마음이 편하게 되고 안심하게 되고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 주님께서 그 돈을 미워하라. 미워해야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미워하기에 너가 그 보물을 팔아서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음탕이 사랑하고 그것을 음탕이 사모하고 좋아하고 생기는 즉즉 쌓아두기 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천국에 쌓아둘 수 있겠느냐. 시중에 나와 있는 기독교 서적들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그 제목들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한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설교하던 도중 하나님 나는 돈이 너무 좋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려고 했더니 전부 돈입니다.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도와주려고 했더니 이것도 역시 돈입니다. 전도를 하고 여선교회를 운영하고 성경학교를 하고 청년부를 다스리는 모든 것들이 다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심지어는 예수전도단 또 IVP 이런 두란노에서 나온 서적들을 선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의 경영, 크리스찬의 마인드, 물질, 깨끗한 부자 이런 책들을 저에게 사서 읽어보라고. 성경을 그렇게 리터럴하게, 성경을 그렇게 고지고대로 해석하는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냐고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예수의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전 미문의 거지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시대의 많은 사역자들은 은과 금, 우리 시대의 많은 교회들은 은과 금을 엄청나게 쌓아두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24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에게 헌신되면 다른 하나는 자연적으로 경멸해야 한다. 너희들이 무엇인가 헌신했다면 다른 하나는 경멸하게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더냐.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헌신하면 하나는 경멸해야 하고 대신 하나님을 경멸하면 다른 무엇인가 물질인가는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 수백 군데에서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게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너희의 모든 소유를 내어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모든 소유를 내어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우리 목회자들은 이런 것들을 타협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면 많은 사람들이 남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멋대로 해석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도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고 바울과 더불어서 복음을 증거하러 정처 없는 유랑길을 떠났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갈릴리의 어부들도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도 예수님 곁에 따라갔던 수많은 여인들도 역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어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유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다름 아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물질에 대한 것들입니다. 우리 부자들을 보십시오. 땅에 관심이 가득하고 땅에 나를 위하여 보물을 쌓는 우리들 세월호가 침몰했듯이 반드시 이 땅에 나를 위해 쌓는 보물들을 음탕히 섬기고 있는 우리들은 반드시 우리가 탄 배는 침몰할 것이고 우리는 구출되지 못하고 차디찬 물이 아니라 지옥의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고난받고 심판받을 것입니다. 물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하신 말씀을 경히 듣지 마십시오.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거라. 너희들의 마음을 땅에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생명책에 기록될 것들을 기록하면서 너희의 보물을 다 팔아 하나님 나라에 멋지게 쌓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거라.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가슴으로 믿고 받으며 따라가는 저희 제자들, 그리스도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